어떤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가장 힘겨운 직업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직업은 인간이라는 직업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다.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고민은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했던 고민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포이킬로스는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이 쌓여 있을 때 혹은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포이킬로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겪는 시험이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돌무더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유독 이런 시험을 당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 이런 험악한 고난이 찾아올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아닙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겪는 동일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정색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색 고난을 당합니다. 색깔만 조금씩 차이 날 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깔만 조금씩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고민이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밝게 웃고 지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색깔만 다를 뿐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시험 앞에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울하죠. 때로는 슬픕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폭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먼저 건드립니다. 지금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부터도 참 기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턱대고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여가면서 기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으면 타당한 이유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야고보 사도가 재정의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 이 헬라어 사전을 열어보면 이 도키미온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냐? 도키미온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은 무엇이냐? 믿음의 도키미온이다.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련할 때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원석이에요. 아직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돌멩이에요. 그런데 너무 보석과 같은 자질이,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도키미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이 도키미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연장으로 깎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키미온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게 정련되고 재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인정된 자, 도키미온입니다. 지금은 참 부족해 보이지만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네가 인정된 영롱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주님께 칭찬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도키미온의 과정, 여기서 도키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주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지체의 아버지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3일교회로 보내면서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또 문자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우리 대학부에 등록을 시키면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족함이 많은 녀석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녀석입니다. 원석과 다름없는 녀석인데 보석이 되도록 많이 담금질해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실 때 아직 설익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원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당금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갈구리라. 당금질, 당금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석같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도키미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참 힘겨운 이 고난, 아픔, 어려움은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 그래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세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요소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쉽지는 않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45이 됐습니다. 반올림하면 50입니다. 그래서 정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삼을 가끔씩 이렇게 원액을 물에 섞어가지고 태워 마시는데, 홍삼 원액 태워서 마시면 씁니다. 혀에 써요. 근데 몸이 더 피곤하고 체력이 힘들다 하면 더 많이 원액을 퍼서 썩습니다. 마시면 정말 입에 써요. 그런데 이 홍삼 원액, 이 성분이 내 인생에, 내 몸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마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면서 그 쓴 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홍삼 성분이 내 몸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는 쓴 홍삼처럼 눈에는, 우리 피부에 와닿기는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만드는 약과 같은 존재다, 약과 같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참 부족하고 미천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석처럼,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귀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과 같은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의 과정, 이거 좀 겪어야 해.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과정을 잘 거치기 바래.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들어 사용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두 번째 자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라는 성품의 중요성을 자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진 성품,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제일 잘 알려진 성품이죠. 또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겸손, 충성, 온유, 뭐 이런 좋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자주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인내는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응답, 빠른 피드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것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애 편지 세대였습니다. 아내와 교제할 때만 하더라도 휴대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통의 수단, 편지였습니다. 근데 편지를 주고받으면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써서 보내면 3일 뒤에 받고 또 답장 써서 보내면 3일 걸립니다. 일주일이 지나야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일주일 못 기다립니다. 카톡 하나 보내면 옆에 숫자 1이 없어집니다. 1이 없어졌는데 5분 동안 답장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1이 없어졌는데 왜 나에게 답장을 하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 라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결국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편지가 오고 가는 거 기다리면서 그녀를 묵상하고 그를 생각하고 이런 여유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집에 아내가 제가 썼던 편지 다 스크랩했어요. 세어보니까 98통. 두 통만 더 채우면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두 통의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참 배우는 게 많았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덕목이 길러진다고요? 인내, 인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덕목인 그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누가복음 8장 15제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멘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결실한대요. 인내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100배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있으면 작은 씨앗 하나인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름과 같은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선물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없으면 이것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크면 클수록 큰 그릇,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사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 인내의 그릇이 크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성품을 한 번 잘 참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끝까지 이 믿음의 시련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인내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의 과정은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길어질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왜 계속 지속될까? 기도해도 기도해도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온전하고, 온전해져요. 성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원숙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비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딱 목표한 때가 있는데 얘는 이 정도까지 자라야 돼. 이 정도 되면 합격.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비해져요. 잘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아, 이게 좀 부족하고 또 이 분야에서 좀 이게 좀 약하고 또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 이야기, 달리기 이야기 굉장히 자주 하죠. 저에게 마라톤을 가르쳐주신 사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가 마라톤 초보일 때 10km를 달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라톤 초보를 격려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이제 곧 몇 달 뒤면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체력이 좀 좋지 않아서 다른 것은 좀 걱정이 없는데 군대 가서 장거리 구보를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체력이 달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아들에게 그러면 아빠가 뛸 때 같이 한번 좀 뛰자.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다른 건 몰라도 장거리 달리기에 좀 체력 비축하자. 내가 마라톤 열심히 하니까 나만 따라가면 돼. 아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마라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장거리 잘 뛸 수 있죠? 다른 방법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했대요. 계속 연습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멈추면 끝나. 그때 쉬고 싶을 때 쉬면 절대 늘지 않아. 쉬고 싶을 때 이를 콱 깨물고 조금 더 가고 아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주먹 움켜잡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올라가. 저와 같은 마라톤 초보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옆에서 아멘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돼요. 2km, 3km 뛰어도 숨을 헥헥거리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중간에 인내를 포기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시험이 아픔이 참 쉽지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라.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달라질 거야.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이 시련의 과정 끝에 나는 너무나 멋진 영롱한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 미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한자어라서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 성품.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 연단은 뭘 만들어내요? 소망.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돼요.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를 받지만 늘 빠지는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성격이 욱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내지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창세기 1장 빼고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창세기 1장은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라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딱 창조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설 익은 사람, 아직 부족한 사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 받지 못한 도키미온의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당사자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준비가 아주 잘 된 왕처럼 보였습니다. 스펙이 아주 좋았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실력도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하고 성품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됐어요. 초고속 승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과정이 없게 되고 인내의 과정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인생도 망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불행해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울 같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신문을 펼쳐보면 사울 같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펙 좋고 실력 좋고 능력은 좋은데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 위치에 올라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 나라와 민족, 세계 역사를 망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처럼 스펙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했던 서자였습니다. 시골 출신의 양치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던 그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영광스러웠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독식하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10여 년 동안 믿음의 시련, 혹독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10여 년 동안 너무나 힘겨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믿음의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롱한 보석처럼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의 자서전과 평전을 다 읽고 기독교 현대 리더들까지 리서치를 했다. 이들은 시험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런 하나님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들은 시험의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분별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심지어 이제껏 해왔던 신앙생활의 발걸음도 중단해버린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두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는 사람이다. 이들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혹독한 시험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런 사람은 기나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동일한 시험을 당한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수많은 주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후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쉽지 않은 이 혹독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